신명기 3장 23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런데 바로가 자신은 하나님 모른다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큰 노역을, 강제적인 노역을 시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 백성을, 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뭐라도 해 주십시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편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했던 장면 하나가 유명한 장면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세의 기도들은 다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 개인적인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간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나중에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이 대답이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냉정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제 이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에 기인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이제 출애굽 40년째에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다점그 정복을 했지요.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 지파, 반지파가 살도록,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도록 땅을 분배한 후에, 그리고 이제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설교하기 전에, 그 바로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다 채비를 하고 있고, 곧 건너가게 되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함께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모세의 기도 제목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간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제게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어떤 신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당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듣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라고 곧장 나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자기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지점입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만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야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들 기도를 하시겠지만 자기 정해진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기도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그냥 이름 불렀으면 다짜고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저것도 필요합니다. 중구난방 이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할레스브이라는 분이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과 감사는 아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둘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둘을 구별해 보려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영광 돌리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찬양은 감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릴 때는 내 생각이 어느 정도는 아직도 나 자신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드릴 때는 내 심령이 자신을 잊고 오로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분의 은혜와 구속만을 보며 찬송하는 높은 예배의 자리에 오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이라면, 감사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지니처럼 생각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능한 지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니는요, 알라딘이 부리는 종입니다. 램프를 이렇게 알라딘이 문지르면 거기서 이제 지니가 펑 터지면서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니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그 알라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알라딘이 지니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니는 알라딘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지니가 아무리 전능한 힘을 갖고 일을 해도 알라딘은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전능한 지니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능력의 손길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다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구에 앞서서 먼저 나와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황소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죠. 찬양과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손에 들린 것보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황소로 제사를 드려도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고, 내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일평생에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일평생에 저의 사랑을 독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뭐 그리 그게 중요할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감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중요할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아주 공명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순간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순간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든 거예요. 내 아이가 벌써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나에게 물질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내 아이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걸로 부모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들일 때, 아, 내 백성이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떴구나, 아,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이, 내 딸이 진리를 알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설교를 들은 한 여자 성도가 그동안 기도할 때는 내 기도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기를, 그 기도 생활을 바꾸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뢰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영혼이 기뻐 뛰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의 내면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고 기름지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건 또낮 시간이건 어느 때건 내가 집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기도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보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심령이 먼저 더큰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신의 간구를 아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그렇게 기억해내고 찬양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하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후에 이제 모세가 자기의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저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간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 그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분배까지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억력이 없어서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허하신 그 내용을 다시 기도할까? 하나님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동안 혹시 하나님 마음 안 바뀌셨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미 하나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저 땅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간절함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고 또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모세의 요구에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간절함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간절함보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뜻과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그어주시는 한계, 그어주시는 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있고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적용해 보면 모세는 딱 요단강 동편까지, 거기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한계였습니다. 나이로 생각해 보면 딱 120세까지 거기, 그 나이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한계였어요. 사실 120살 모세는요 아직도 정신이 초롱초롱합니다. 눈이요 우리보다 더 밝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충분히 건너가고도 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120세가 되어서 다 늙어서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만 서 있어도 백성들이 든든할 것 같은 그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공간과 시간을 한계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딱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 구하거라. 이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한계 지어주심에 항복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을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모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완고하고 고집 세고 목이 고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40년 광야를 거쳐온 것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지금 40년을 온통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힘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잘못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니 무리바 물 사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죄악이라고 하시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시는가.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나를, 양치고 있던 나를 그냥 불러내가지고 40년 동안 떼굴떼굴 굴려 먹으시더니 이제 정작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를 못 건너가게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월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거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 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말 없이 항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지금 이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요, 모든 당부의 말을 마친 후에 이 신명기 설교가 끝나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따랐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만약에 모세가 서운해가지고, 아니 그땅 한번 들어가는 게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40년 동안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그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니까 너 이제 금방 죽을 거야 하시니까, 아이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런데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이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서운하게 하셨어요.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은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저냥 지나가다가 죽으면 되지. 뭐 신명기까지 그렇게 열불나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너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충분히 서운해할 수도 있었고,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뭐뭘 하겠다고 설교까지 하고 이들을 독려하느냐, 그냥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역할을 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내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토라지고 삐지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큰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조금 해달라는데 하나님 안 주십니까? 충분히 토라지고 삐질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칼을 아이에게 함부로 줄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잘라내시고 유보하시고 보류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길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그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고 내 뜻을 기어이 관철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그렇게 고집부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가 어려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간구 이후에,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오지 않고 거절로 왔을 때, 오늘 모세처럼 너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쉽게 내가 그 앞에서 두손 들고 항복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잘못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천하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과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찬양과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내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항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지.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이지, 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는 다르지 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공간이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 26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미디안에서 양떼나 치면서 계속 살겠다고 고집부리던 모세를 계속 우기셔가지고 불러내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계속 그 자리에서 야, 나만 따라와.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하면서 계속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불러내셔가지고 안 오겠다고 하던 모세를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고생 시키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최선을 다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다면 모세가 상당히 너무 충성스러운 거잖아요. 공이 크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풍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인 거예요. 죽어라고 부려먹고 돈을 안 주는 악덕 고용주. 사실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 지난 40년간 그렇게 죽도록 뼈빠지게 충성했으면 한번그 무리반불 사건 가지고 잘못한 거 가지고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40년을 충성했는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하세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고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또 언제 죽었을지도 모를 모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에서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늘 가까이 해주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에게는 내가 말을 할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내 음성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모세가 수고한 것 같은데요. 물론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훨씬 더 컸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세가 수고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세가 지금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아니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루하루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일평생 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은혜로 꽉 찬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나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 병은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곤거립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저거 돌팔이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의 약함 이거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다가가는 게 좀 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고쳐주시기만 하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족한 은혜를 오늘 또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큰 거죠. 하나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너는 그 족한 은혜를 너는 지금도 기억하고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건너가는 거 안 된다 거절하신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시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들어가고 싶은 그 땅 마음껏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쉽지만 모세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명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 한 세대가 맞춰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이제 모세가 가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이고 땅을 분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가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너 다음 세대 차기 지도자, 차기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인정받게 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서 그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등좀 두드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네가 잘 세워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존재하는 한 여호수아는 영원한 2인자이지 최고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도 모세가 살아 있으면 계속 모세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함 때문에 그 리더십 때문에 다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곳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뚝 세워주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일, 힘들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도록 권면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그전 세대는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의 비전이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 그 꿈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이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갔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운 사사기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고 1세대에게서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준 사명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세대가 가고 이제 자녀들의 세대가 올 때, 그 자녀들의 세대가 가고 또그 다음 손자의 세대가 올 때,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계속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는 조용히 물러가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모세의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가게 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라는 책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모세가 그 앞에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일만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감사와 찬양이 항상 먼저 있고, 모세가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명료하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항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우리 뒤에 일어설 세대들이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서서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믿음 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또그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종말을 가져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